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새벽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세계의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7일 캐나다와 멕시코에 유예했던 25% 신규 관세를 계획대로 시행하고 중국에는 10% 추가 관세를 또다시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통해 마약이 여전히 멕시코와 캐나다를 통해 매우 높고 용납할 수 없는 수준으로 유입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런 마약의 상당 부분, 특히 펜타닐 형태의 마약은 중국에서 제조돼 미국에 공급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이 문제가 해결되거나 심각하게 제한될 때까지 3월 4일에 발효될 예정인 캐나다와 멕시코 관세는 그대로 시행될 것이다 라고 적은 뒤에 중국에도 같은 날 추가로 10% 관세가 부과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와 접한 남쪽 국경과 캐나다와 맞닿은 북쪽 국경에서 불법 이민자와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이 대량 유입되고 있고 펜타닐 원료를 중국이 비밀리에 공급하고 있다고 비판해왔습니다. 이를 근거로 중국산 모든 제품의 기존 관세에 더해 10% 추가 관세를 지난 4일부로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캐나다와 멕시코산 모든 제품에는 25%, 캐나다산 에너지에는 10% 신규 관세를 발표했다가 각국 정상간 통화 이후에 시행을 유예한 상태입니다. 중국은 지난 10일부로 미국산 제품의 최고 15% 보복 관세를 발효시켰습니다. 석탄과 액화천연가스, LNG 등의 8개 품목의 15%, 원유와 농기계, 고배기량 자동차, 픽업트럭 등 72개 품목에는 10% 세율을 추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 트루스 소셜 게시글에서 또한 4월 2일로 예정된 상호주의적 관세 조치도 변함없이 시행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상호 관세는 미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거나 비관세 장벽으로 비용 부담을 주는 모든 나라에 동등한 수준의 관세를 매기는 내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3일 상호관세 관련 대통령 메모에 서명했고 이에 따라 미 무역대표부 USTR과 상무부가 국가별로 실태를 조사하는 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 트루스 소셜에서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다고 밝히고 미국의 신의 축복이 있기를 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 미국과 러시아 외교당국 간 회담이 27일 튀르키예 이스탄불 주재 미 총영사 관저에서 열렸습니다. 타스통신을 비롯한 러시아 매체들은 이날 회담 종료 소식을 알리면서 논의 사항과 결과에 관한 언론 브리핑 없이 마무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양국 대표단에 누가 참가했는지 등에 관해서도 아직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타스에 따르면 이날 회담은 러시아 대표단이 미 총영사 관저를 방문하는 형식으로 6시간 반 동안 진행됐습니다. 이번 회담에 대한 미국 정부의 발표는 아직 없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이번 회담 의제에 관해 미러 양국 대사관을 정상화하는 문제를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전날인 26일 밝힌 바 있습니다. 앞서 크렘린궁은 이번 2차 회담이 전문가 수준 대화 채널이 될 거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27일 브리핑에서 러시아 외무부와 미 국무부 사이에 접촉 재개, 대사관 업무 등에 관한 협의가 외교정책 전문가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2차 회담은 지난 18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린 미러 장관급 회담 이후 9일 만에 진행됐습니다. 장관급 회담에서 미러 두 나라는 양국 관계 정상화, 우크라이나 종전을 위한 고위 협상팀 구성, 전후 우크라이나 재건 공조, 향후 지속적 협력 등 4개 항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이 2차 회담 의제로 설명한 대사관 정상화는 이들 4개 합의 사항 가운데 첫 번째 항목에 속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이란의 드론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연루된 중국과 홍콩 기반 6개 기관을 제재했다고 26일 발표했습니다. 태미 브루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오늘의 조치는 이란 기업 피슈타잔 카보시 고스타르 보시라가 해외 공급자로부터 도달망을 재건하고 핵심 부품을 계속해서 얻으려는 노력을 저지하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중국 드론들이 일본 남서부 인근에 출현해 전투기를 출격시켰다고 26일 밝혔습니다. 방위성은 이날 성명을 통해 중국의 정찰 공격용 드론이 인근에 출현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세계뉴스였습니다.
출발 뉴스 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8일 금요일 새벽 VOA 출발 뉴스쇼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장량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소식입니다. 한국 정보당국은 북한이 러시아 크루스코 전선에 추가 파병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확한 규모는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마르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인도태평양에서 한국, 일본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한국 일부 세력이 반중 감정을 조장한다는 주한 중국 대사의 발언에 대해 허위 정보 캠페인을 벌이는 건 중국이라고 응수했습니다. 북한 대처로 흐리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22도에서 영상 4도, 최고기온 영상 2도에서 18도입니다. 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1에서 2.5m, 서해 앞바다에서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국 정보당국은 북한이 러시아 크루스코 전선에 추가 파병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확한 규모는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1차 파견 병력의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해 잇따른 보충 병력이라는 관측인데요. 자세한 소식은 서울의 김환영 기자와 김영교 앵커의 대담으로 들으시겠습니다.
네, 한국 정보당국이 북한의 러시아 추가 파병 사실을 공개했군요.
그렇습니다. 한국 국가정보원은 27일 언론에 배포한 공지를 통해 북한이 러시아군을 지원하기 위해 일부 추가 파병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확한 파병 규모는 계속 파악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추가 파병 규모는 1,000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정원은 북한군이 2월 첫 주부터 크루스크 전선에 다시 투입됐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군 관계자는 올해 1월에서 2월 중 북한군 병력이 러시아로 이동했다며 북한은 추가로 러시아의 병력을 보낼 준비도 하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와 외교부도 북한군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정례 관담회에서 북한의 러시아 2차 파병 규모와 성격에 대해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고 이재용 외교부 대변인도 정례 브리핑에서 우려를 갖고 주요국과 국내 유관기관과 긴밀한 정보 공유를 하면서 관련 동향을 주시해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추가 파병이 이루어진 배경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1차 파견된 북한군 병력 가운데 전투 중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한 데 따른 보충병력 투입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북한은 작년 10월 1만 1,000명에서 1만 2,000명 규모의 병력을 러시아에 파견한 바 있습니다. 이들은 우크라이나가 점령한 러시아의 쿠르스크 일부 지역 탈환전에 투입됐습니다. 올해 1월까지 파병된 군인들 가운데 약 4천여 명이 부상 또는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전체 병력 중 20%에서 30%의 손실이 발생하면 병력 재편이 필요하다는 통상적인 군사 교리에 맞춰 추가 파병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한국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입니다.
전선에서 전력이 이탈이 되거나 손실이 되면 끊임없이 거의 매일이다시피 보충병이 추가돼야 되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사실 이미 1월 달에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의 손실이 발생을 했고 또 그 시점에 지금에서 인민군들이 전선에서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들, 철수설 이런 것들이 흘러나왔어요.
앞서 우크라이나 측은 북한군이 지난 1월 중순부터 3주 정도 전선에서 빠졌다가 지난 7일쯤부터 다시 전선에 투입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김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주도로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이 시작되면서 이런 국면에서 북한의 추가 파병이 있을지가 관심이었는데 결국 북한이 추가 파병을 한 셈인데 이 셈법이 뭘까요?
네, 북한은 파병의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경제적, 군사적 지원을 받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1차 파병 병력의 막대한 손실에도 불구하고 추가 파병이 이루어진 건 러시아의 반대국부가 북한 정권의 입장에선 큰 이득이 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아산정책연구원 양옥 박사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최대 이익을 확보해야 되는 북한 입장에서는요, 정전 협정의 진행 여부와 상관없이 실제 정전이 될 때까지 최대한 많은 병력을 보내서 러시아 승리에 기여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얻으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북한이 미국과의 직접 협상 대상이 아닌 이상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강하게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통일연구원 홍민 박사는 이번 추가 파병은 특수전 보병 병력에 집중됐던 1차 때와는 달리 정찰과 전자기전, 기계화 포병 부대 등 다종의 병력들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단순히 사상자 발생에 따른 보충의 의미를 넘어 현대전 경험을 습득하는 차원에서 미리 계획됐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종전 협상이 장기화될 경우에 북한군 파병이 이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네, 그런 전망이 나옵니다. 홍민 박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 협상을 강하게 밀어붙이는 양상이지만 종전의 내용과 형식 등에서 당사국인 우크라이나는 물론 프랑스 등 유럽과도 입장이 달라 종전이 마무리되는데 꽤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유리한 협상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서라도 러시아는 북한군 파병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3개월째 지금 추가적인 무기 지원이라든가 원조 지원이 없어요. 북한이 추가 파병을 해서 지금 전세를 어느 정도만 유지만 해줘도 훨씬 더 유리한 국면에서 협상할 수가 있거든요. 러시아하고 북한 입장에서는 추가 파병이 전혀 손실이 아니에요.
홍 박사는 북러 간 이런 공감대위에서 북한군 파병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병력이 투입됐다면 1차로 참전했다가 부상 또는 사망한 북한군들은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 특히 시신이 북한으로 송환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네, 북한군에서 전사자가 다수 발생했음에도 현재까지 북한으로 시신이 운구되는 정황은 포착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상을 당한 군인들의 복귀와 관련한 동향도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옥 박사는 북러 모두 파병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북한 내부 여론 악화를 의식해야 하는 북한 당국으로선 시신 송환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모스크바를 방문 중인 리희용 북한 노동당 비서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최측근인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을 만났다고요?
그렇습니다.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이자 러시아 집권당인 통합러시아당 의장인 메드베데프는 26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VK에 리용 비서와 회동한 사실을 공개하면서 러시아와 북한이 지난해 체결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메드베데프는 북러 조약이 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자주정책 추구에 대한 공동 열망에 완전히 부합한다며 이 조약 체결로 북러 관계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고 말했습니다. 또 러시아와 북한의 무역과 경제협력이 발전할 것으로 기대하며 양측이 다양한 파괴적 압력에 저항하며 결속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홍민 박사는 양국 간 군사, 경제 등 교류협력, 종전협상, 러시아 전승절 북한 측 참가 문제 등 다양한 현안들이 논의됐을 수 있다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간 메시지 교환도 이루어졌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리 비서를 단장으로 하는 노동당 대표단은 통합 러시아당 초청으로 지난 24일 모스크바에 도착했고 리 비서는 25일 블라디미르 야쿠셰프 통합 러시아당 사무총장과 만나 정당 간 협력 강화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한국 정부는 미한 양국이 한반도 비핵화 대신 북한 비핵화 표현으로 일원화하기로 한데 대해 북한의 의무 위반과 이행 필요성을 명확히 하는 표현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재용 외교부 대변인은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불법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는 것은 북한이라며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비핵화 모두 북한의 비핵화를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상 포함된 문구도 북한이 모든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으로 포기해야 한다고 기술하고 있다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인사도 한반도에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은 북한뿐이라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표현은 미 행정부가 추구해온 목표를 명확하게 반영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조현동 미국 주재 한국 대사는 26일 워싱턴 DC에서 특파원 간담회를 열고 그간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 비핵화 표현을 혼용했지만 트럼프 행정부 출범 직후 미국 측과 협의해 북한 비핵화를 일관되게 사용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마르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인도태평양에서 한국, 일본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점증하는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맞서 미국도 군사력을 키워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함지하 기자입니다.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26일 미국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일본과 맺은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이날 타이완 방어에 대한 미국의 노력과 관련한 질문에 즉답 대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그들이 우리를 몰아내려고 한다면서도 우리는 인도태평양에서 강력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태평양 국가고 태평양에서 관계를 맺고 있다며 우리는 일본, 한국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타이완과 관련해선 우리는 타이완에 대한 오랜 입장이 있다면서 그것은 타이완의 지위에 대한 어떤 강제적, 강압적인 변화에도 반대한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입장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 차원의 강경한 대응 방침도 거듭 확인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이 부분은 국무부의 권한 밖의 일이지만 우리는 중국이 제기하는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군사적 역량을 가져야 한다면서 우리는 이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의 항공기, 선박 제조업체들은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며 중국은 우리가 선박 한 척을 만들 때 열 척을 건조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는 매우 심각한 취약점이고 계속 그런 상태로 둬선 안 된다면서 이 문제에 대해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과 트럼프 대통령이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은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BOE 뉴스 함재합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국무부에서 한반도 문제를 담당하는 케빈 김 동아시아 태평양국 부차관보는 미북 대화 국면에서 한국이 배제된다는 이른바 코리아 패싱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방한 중인 김 부차관보는 26일 미국 대사관에서 한국 취재진들과 만나 코리아 패싱 가능성을 우려하느냐는 질문에 솔직한 답으로 그럴 필요가 없다며 미국은 한국에 거는 기대치가 매우 높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미국에서 이 문제를 거의 20년간 다뤘지만 행정부든 의회 양당이든 워싱턴 DC의 고위관리들의 한국에 대한 업무 태도나 기대치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부차관보의 발언은 미국이 북한과 대화 시 한국이 충분한 소통을 거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국계인 김 부차관보는 이번 방한 중 외교부 북미국과 한반도 정책국 당국자들을 두루 만났습니다. 김 부차관보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인 2018년에서 2020년 스티븐 비건 당시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휘하에서 미국 정상회담을 비롯한 미국의 대북 외교에 실무적으로 관여했습니다. 미국, 한국, 일본이 유엔 군축회의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비판하며 완전한 비핵화를 촉구했습니다. 북한은 핵 자위권을 주장한 가운데 한국은 북러 군사협력이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조상진 기자입니다.
미한일 3국은 26일 북한이 불법적인 탄도미사일 역량을 계속 발전시키고 있으며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면서 불안정을 초래하는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It is deeply regrettable that the DPRK persists in distorting reality and disseminating false information.
제네바 주재 한국 대표부의 김일훈 참사관은 이날 제네바 유엔 본부에서 열린 군축회의 고위급 회기 마지막 날 회의에서 미한일 3국을 대표해 행한 연설을 통해 북한이 불법적인 대량 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해 현실을 왜곡하고 허위 정보를 유포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지난해 10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포함한 미사일을 발사하고 지난달에는 중거리 극초음속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무책임하고 불안정을 초래하는 핵 위협을 지속하며 핵무기 선제 사용을 공개적으로 위협하고 러시아의 군대를 파견해 우크라이나 전쟁에 개입했으며 러시아의 치명적인 탄약과 탄도미사일을 이전한 점도 비판했습니다.
It is the DPRK that has continued its reckless provocations through the launching of ballistic missiles
또한 국제사회가 어떠한 경우에도 북한이 핵확산 금지조약 NPT상 핵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Let it be clear,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been consistent and resolute that the DPRK cannot and will never have the status of an independent country.
북한이 대량 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폐기하고 비핵화를 위한 대화에 복귀할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스페인과 루마니아 등 유럽 국가들도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을 비판했습니다. 호세 마누엘 알바레스 부에노 스페인 외무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북한의 지속적인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에 우려를 표하면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고 미사일 발사 시험을 자제하며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 대화에 집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에밀 흐레제아누 루마니아 외무장관은 이란과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발전시키는 동시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이날 회의에서 한반도와 영내 불안정의 근본 원인이 북한의 적대적인 미국과 그 동맹국의 무분별한 군사적 대결 행위에 있다는 기존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제네바 주재 북한 대표부의 주영철 참사관은 1월에는 미한일 연합공중훈련과 미한 공군 합동사격훈련이 실시됐으며 2월에는 핵잠수함이 한반도에 전개됐고 3월에는 대규모 미한 연합훈련 프리덤실드가 예정돼 있다며 이는 북한에 대한 안보 위협을 가하는 군사적 도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 억제력은 70년 이상 극도로 적대적인 정책을 추구해온 미국의 직접적인 위협으로부터 주권과 존립권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 방위라며 핵 자위권을 거듭 주장했습니다.
DPRK's position of nuclear deterrent is a legitimate measure for self-defense to protect its sovereignty.
아울러 유엔 안보리 결의를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의 산물로 규정하며 이를 결코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는 불가역적이며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실현 가능성이 없고 비합리적인 비핵화라는 구시대적이고 터무니없는 목표에 대한 무의미한 논의를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북한의 이 같은 주장 이후 한국은 다시 발언권을 요청해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을 비판했습니다. 강기석 제네바 주재 한국 대표부 서기관은 북한으로부터의 모든 무기 조달과 북한의 군사 능력을 강화하는 군사 협력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북한은 러시아와의 협력에 정당성이 있다고 거짓 주장하며 유엔 헌장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노골적으로 부정하고 있다며 북한을 포함한 모든 국가는 유엔 안보리 결의와 그 권위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는 이날 회의에서 벨라루스, 이란, 북한을 포함한 모든 유엔 회원국과의 협력은 국제법을 엄격히 준수해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하며 북한과의 군사협력을 정당화하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북한을 포함해 65개 회원국의 제네바 군축회의는 1979년 설립된 세계 유일의 다자 군축협상 포럼으로 핵무기와 화학무기 등 대량 살상무기와 재래식 무기 등의 군축과 국제안보, 신뢰 구축 등의 문제를 논의합니다. 매년 초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군축회의 고위급 회기는 각국의 고위급 대표들이 참석해 군축 및 비확산과 관련된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회의로 올해는 24일부터 3일 일정으로 진행됐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 하원에서 진보 코커스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주도하는 한반도 평화 법안이 다시 발의됐습니다. 공화당의 영김 하원 의원은 이는 북한을 더 대담하게 만들 뿐이라며 법안에 반대 입장을 표했습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민주당의 브래드 셔먼 하원 의원이 26일 한국전쟁 종전선언 등을 촉구하는 한반도 평화법안을 재발의했습니다. 셔먼 의원은 이날 연방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을 제출했다며 민주당의 주디츠 의원과 한국계인 데이브 민 의원 등 총 33명의 의원이 법안 공동발의자로 동참했다고 전했습니다. 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공동 발의자는 진보 코커스 소속 의원들이 대부분이며 공화당 측에서는 앤디 빅스, 제임스 모일란 의원 등 3명이 동참했습니다. 법안은 지난 회기에 발의된 것과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지난 회기 법안에선 한국전쟁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미국 연락사무소 설치,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미국인의 북한 여행금지 규정 재검토 등의 조치를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법안 발효 180일 이내에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협정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는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할 것을 국무장관에게 요구했는데 미국이 정쟁 상태를 공식적으로 종결하는 구속력 있는 평화협정을 달성하는 것과 관련한 도전 과제 등을 기술하도록 했습니다. 셔먼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1953년 한국전 휴전협정 서명이 양보가 아니었던 것처럼 이 법안은 북한 정부에 대한 양보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This bill is not a concession to the North Korean government any more than our signature in 1953.
셔먼 의원은 이 법안은 평화를 향한 상호 단계라며 1953년에는 군사적 충돌의 종식을 위한 휴전협정이 체결된 데 이어 2025년에는 공식적인 종전으로 나아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법안은 우리가 신뢰 구축 조치를 시작하는 첫 번째 단계에 들어가도록 설계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셔먼 의원이 이 법안을 발의한 건 2021년과 2023년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그동안 이 법안은 진보 코커스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지지를 받았지만 공화당과 민주당 주류의 공감대를 얻지 못해 소관 상임위인 외교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자동 폐기와 발의가 반복됐습니다. 한국계이자 하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장인 공화당 소속의 영킴 의원은 이번 회기에 다시 발의된 법안에 대해서도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날 VOA에 한반도 평화법안이 실제로 한반도의 평화를 가져오진 않을 것이라며 김정은을 더욱 대담하게 만들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과 인권 유린에 대한 어떤 대가 없이 한국전쟁을 끝내는 건 한국전쟁 희생자들과 김정은 정권 아래 매일 고통받는 무고한 주민들에 대한 모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날 회견에는 한반도 평화법안 옹호 활동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미주 민주참여포럼의 최강철 대표와 단체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해 법안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회견장 뒤편에서는 한국의 보수단체인 트루스 포럼의 정의가 없는 평화는 없다. 법안은 주민들의 고통은 무시하고 독재에 보상한다는 내용의 플래카드를 들고 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했습니다. 앞서 미국의 비영리단체 원코리아 네트워크도 2021년 뉴욕 맨하튼 타임스 스퀘어에 이 법안에 대해 북한과 중국만 이롭게 하며 종전선언은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질 것이라고 비판하는 내용의 5개 근거를 게시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미국 정부는 한국 일부 세력이 반중 감정을 조장한다는 주한 중국 대사의 발언에 대해 허위 정보 캠페인을 벌이는 건 중국이라고 응수했습니다. 중국이 가짜 뉴스를 외교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도 했습니다. 함재아 기자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한국 내 일부 세력이 반중 정서를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한 다이빙 주한 중국 대사의 발언에 대해 중국 정부의 허위 정보 유포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26일 다이빙 대사 발언과 관련한 BOE의 최근 질의에 중국 공산당이 전 세계에서 방대한 정보 조작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짜뉴스와 선전, 허위정보는 중국 외교의 일부로서 자주 사용되는 도구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다이빙 대사는 지난 19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X 계정을 통해 김석기 한국 국회 외교통일위원장과 만난 소식을 전하면서 타이완 문제와 더불어 한국 내 일부 세력이 루머를 퍼뜨리고 반중감정을 조장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국무부는 다이 대사가 주장한 한국 내 일부 세력의 루머 유포에 대한 진위 확인 대신 중국이 벌이고 있는 가짜뉴스와 허위정보 유포 등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한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다이 대사가 한국 내 일부 세력을 겨냥했지만 이번 논란은 처음부터 중국이 자처한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26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주한 중국 대사로서 그가 직면한 문제의 하나, 또 중국이 한국과의 관계에서 직면한 문제 중 하나는 중국이 허위정보 캠페인에 관여하고 퍼뜨린다는 평판이 자자하다는 점이라면서 허위정보 유포지에는 미국도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One of the problems that he faces as ambassador there and one of the problems that China faces in its relations with South Korea is that China does have
그러면서 중국이 이런 평판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이번 논란은 중국과 다이 대사가 감내해야 하는 부담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다이 대사가 언급한 구체적인 한국 내 상황은 알지 못한다면서도 내가 알고 있는 것은 미국 정부기관들에 의해 중국이 여러 곳에서 허위 정보 작전에 관여한 것으로 명백히 밝혀진 많은 사례가 있다는 점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미국에선 중국의 정보 조작 캠페인에 대한 적지 않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한국계인 영김 공화당 하원 의원은 지난달 정치 전문 매체 더힐 기고문에서 중국 공산당의 악의적 영향력이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미한동맹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어 중국 공산당의 악의적인 영향력은 날이 갈수록 대담하고 뻔뻔해지고 있다며 중국 공산당이 해외 정보 조작 활동에 매년 수십억 달러를 지출하고 있고 글로벌 정보 지형을 재편하기 위해 대규모 정보 조작 캠페인을 벌인다는 국무부의 분석을 구체적인 사례로 제시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사상 최대 규모인 15억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를 탈취당한 거래소 바이비트가 북한 해킹 조직 라자루스를 범죄의 배후로 지목했습니다. 라자루스 추적에 현상금을 내걸고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상진 기자입니다.
지난 21일 해킹 공격으로 거액의 가상 자산을 탈취당한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비트가 북한 해킹 조직 라자루스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자금 추적에 나섰습니다. 벤저우 바이비트 최고 경영자는 25일 사회연결망 서비스 X에 라자루스와의 전쟁에 동참해달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북한 해킹 조직 라자루스에 의해 탈취된 자금을 추적하기 위한 현상금 사이트 라자루스 바운티를 개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해당 사이트가 국제사회의 사이버 제재 대상인 라자루스의 암호화폐 거래를 추적하고 제재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업계 최초의 플랫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저우 CEO에 따르면 이 사이트는 라자루스의 자금 세탁 활동을 투명하게 공개하며 사용자가 직접 탈취된 자금을 추적해 현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특히 사용자가 자신의 암호화폐 지갑을 플랫폼에 연동해 라자루스 관련 자금 이동을 추적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신고한 정보가 실제 자금 동결로 이어질 경우 즉시 총 현상금의 5%를 지급받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현상금 사냥꾼들의 자금 추적을 지원하기 위해 거래소 및 블록체인 분석 기업들과 협력해 최신 라자루스 관련 지갑 주소 데이터를 공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제재 대상 거래에 대한 대응 속도를 기준으로 거래소 및 관련 기관을 실시간으로 평가해 리스트를 공개하고 악성 행위자로 분류될 경우 제재 대상 거래를 방조한 기록으로 남도록 플랫폼이 설계됐다는 점도 소개했습니다. 저우 CEO는 그러면서 웹사이트를 유지 관리할 전담팀을 배정했으며 라자루스와 업계 내 악의적 행위자들이 완전히 제거될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향후 이 플랫폼을 라자루스의 해킹 공격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과 개인들에게 개방할 예정이며 라자루스의 불법 활동을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플랫폼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 21일 바이비트에서는 미화 약 14억 6천만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가 도난당하는 해킹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해커들은 바이비트의 이더리움 가상지갑을 표적으로 삼아 범행을 저질렀으며 거래 화면을 조작해 정상적인 송금처럼 보이도록 만든 뒤 내부 규칙을 변경해 자금을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의 암호화폐 해킹 사건으로 기록됐으며 사건 직후 암호화폐 가격이 급락하는 등 큰 파장이 이어졌습니다. 26일 현재 웹사이트에서는 라자루스 그룹과 연관된 6,338개의 지갑 주소를 추적하고 있으며 해킹된 자금 중 약 3%에 해당하는 4,230만 달러는 이미 동결된 상태입니다. 이번 사건 직후 바이비트가 분석을 의뢰한 암호화폐 분석 기업 엘립틱, TRM 랩스, 체이널리시스는 일제히 북한 해킹 조직 라자루스의 소행 가능성을 지적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번 해킹 분석에 참여한 앤드류 피어먼 체이널리시스 국가안보정보팀장은 26일 VOA에 이번 공격에서 사회공학적 기법과 복잡한 자금 세탁 방식 등 북한이 자주 사용하는 전술이 활용됐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바이비트 해킹으로 탈취된 자금이 과거 북한이 주도한 다른 공격에서 사용된 주소들에 함께 보관된 정황이 확인됐다면서 이는 이번 사건에 북한이 깊이 개입했음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증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북한 해커들이 먼저 탈취한 자금을 중간 주소로 이동시켜 흔적을 감춘 뒤 상당량의 이더리움을 비트코인과 미국 달러에 연동된 탈중앙화 스테이블 코인 등 다른 암호화폐로 변환했으며 탈중앙화 거래소 등을 이용해 자산을 네트워크 간에 이동시키는 등 과거 북한 연계 공격에서 나타난 행태와 유사한 방식을 사용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피어먼 팀장은 바이비트가 업계 최초로 도입한 나자루스 자금 추적 현상금 제도가 민간 기업과 정부가 공동 협력해 사전 대응적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자금 세탁과 현금화를 차단하는 데 긍정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제기하는 블록체인 기반 위협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별 거래소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며 암호화폐 산업 전반에 강력한 협력 및 공공, 민간 부분 간 협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그 같은 노력은 개별 자산 보호 및 복구뿐 아니라 디지털 생태계 전반의 신뢰와 안정성 구축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제58차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 회기에서 일본 정부는 북한의 납치 문제에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이쿠이나 아키코 일본 외무성 정무관은 이날 연설에서 납치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의 고령화로 납치 문제는 인도적이며 시간이 촉박한 문제라면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일본은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북한의 모든 납치 피해자들을 즉각 일본으로 송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팀와츠 호주 외교부 부장관은 이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판하면서 북한군 파병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와츠 부장관은 우리는 러시아가 국제인도법과 국제인권법 의무를 명확히 무시하고 있음을 계속해서 목격하고 있다면서 수천 명의 북한군이 러시아군과 함께 싸우기 위해 전장에 배치하는 것은 러시아의 불법적이고 비도덕적인 우크라이나 침공을 위험하게 확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국제인권법과 국제인도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고 무분별한 전쟁을 끝낼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4일 시작돼 4월 5일까지 계속되는 58차 유엔 인권이사회는 북한의 인권 상황도 주요 의제로 다뤄질 예정입니다. 유엔 북한 인권특별보고관이 북한 인권단체들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한국의 북한 인권단체들은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책임 추궁 활동 등이 위축될 위기라고 전했습니다. 안준호 기자입니다.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26일 북한인권 관련 시민사회단체 재정 상황과 관련해 지원을 요청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살몬 보고관은 성명에서 인권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면서 전 세계 국가, 도시, 민간 기부단체와 개인 기부자가 북한 내 인권 상황을 살펴보고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려는 노력을 아끼지 않는 인권단체 지원을 우선순위에 두고 재차 검토하기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살몬 보고관은 지난 몇 주간 한국 내 시민사회단체 몇몇은 갑작스러운 자금 지원 보류와 삭감으로 인해 북한 내 인권 관련 업무를 지속해 나가는 데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언급했다면서 이들 시민사회단체는 북한 국민의 인권을 증진하고 보호하는 데 유일무이하고 중요한 역할을 오랜 기간 수행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살몬 보고관은 이들 단체들이 인권침해 피해자의 목소리가 퍼져나갈 수 있도록 도왔으며 이들을 대신해 국제적으로 옹호활동을 펼치고 정책적 변화와 필요성을 역설하며 다른 국가와 유엔에 조언을 아끼지 않는 여러 활동을 펼쳐왔다고 부연했습니다. 그러면서 재정적인 제약으로 시민사회단체의 인권 업무가 중단될 경우 북한 내 국민의 인권을 개선하려는 노력과 인권 침해 및 반인도 범죄에 대한 책임 규명 조치에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의 신희석 법률 분석관은 이날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에서도 북한인권단체에 더 많은 지원을 할 것을 권고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특별보고관이 이런 성명을 낼 정도로 지금 여러 북한인권단체들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거는 사실 과거에 2014년에 CY 보고서에서도 국가, 재단, 기업이 인권침해 조사 기록 및 정보유인 방송 노력을 포함하여 북한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시민단체의 작업에 더 많은 지원을 할 것을 권고한 적이 있었거든요.
신 분석관은 외부 지원이 끊길 경우 대부분의 북한인권단체들은 수개월 내로 문을 닫는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라면서 한국 정부가 유럽, 캐나다, 호주 등 유사 입장국과 함께 북한인권 기금을 조성해 국제 기준에 맞게 북한인권단체들의 사업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인권시민연합의 이지훈 팀장은 이날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외부 지원이 중단되면 중국 내 탈북민 구출과 한국 내 탈북민 정착 지원, 북한의 강제노동 등 반인도 범죄 등에 대한 조사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반인도 범죄라든가 북한 인권 유린을 어떻게 이윤을 창출을 해서 이게 그 국가의 그 정권 유지라든지 아니면은 또 다른 인권 착취나 유린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밝혀내고 있는 건데.
이 팀장은 북한 인권 침해 피해자들을 대변하고 가해자들에 대한 책임자 처벌 추궁 활동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한국전쟁에 미 육군 군종 신부로 참전했다 전사하며 한국전의 예수로 불리는 에밀 카폰 신부가 24일 시북 후보자인 가경자, 존엄한자로 선포됐습니다. 바티칸 측은 25일 보도자료를 내고 프란치스코 교황이 카폰 신부 등 가경자 5명과 성인 2명에 대한 교령을 승인했다고 전했습니다. 1916년 미국 캔자스주 필센에서 태어난 카폰 신부는 1940년 사제품을 받고 1950년 한국전쟁에 참전했습니다. 전장에서 부상병을 돕고 임종 기도를 드렸던 카폰 신부는 1950년 11월 운산 전투 중 중공군의 포위 공격을 받고 안전한 곳으로 후퇴했지만 뒤에 남아 부상자들을 돌보다 포로로 붙잡혀 북한 벽동 포로 수용소에 수감됐습니다. 카폰 신부는 이후 수용소에서도 환자를 돌보다가 영양실조 등으로 병에 걸려 1951년 5월 35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카폰 신부의 유해는 1953년 한국전 정전협정의 일환으로 미국에 돌아온 유해 1868구에 포함됐지만 신원 미상으로 분류돼 하와이에 있는 국립묘지에 묻혀 있다가 약 70년 만인 2021년 5월에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앞서 지난 1993년 로마 가톨릭 교회는 카폰 신부에게 하느님의 종이란 칭호를 수여한 바 있습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가 북한 등이 제기하는 확산금융 위협 문제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는 데 따른 어려움과 제한 등 의견을 구한다며 대북제재 이행을 내용으로 한 질문지도 공개했습니다. 함지하 기자입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FATF는 26일 확산 금융 위험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연구를 진행 중이라며 민간 부문과 시민사회의 의견을 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연구에선 구체적으로 FATF의 상호평가 보고서에 권고한 7번에 명시된 정밀 금융제재 회피 문제를 주로 다룰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확산 금융은 핵과 미사일 등 대량 살상 무기의 개발과 생산, 이전 행위를 지원하는 금융활동을 말합니다. 또 FATF가 언급한 권고안 7번은 확산 금융활동에 제약을 가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권고안 7번에 해당하는 나라는 북한과 이란 두 개 나라입니다. 따라서 FATF의 이번 연구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대이란 제재에 대한 효과적인 이행 방안을 찾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FATF는 민간 부문 등이 답할 수 있는 질문지도 공개했습니다. 이 질문지에는 제재 회피자 및 확산 금융 행위자가 악용할 수 있는 귀사의 고유한 상품 혹은 서비스는 무엇인가, 공공기관과 민간 부문이 정보를 공유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인가, 잠재적인 제재 회피 활동을 효과적으로 탐지하는 조치의 모범 사례를 공유해 줄 수 있는가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FATF는 해당 질문지에 대한 답변을 제공하고자 하는 개인과 기관은 다음 달 21일까지 웹사이트에 게시된 양식을 작성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관련 내용은 제3자와 공유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1989년 창설된 FATF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산하 기구로 자금세탁방지와 테러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 자금 조달 척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FATF는 현재 북한과 이란을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방지 노력과 관련한 위험 등급에서 최고 수준인 대응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FATF의 고위험국 지정에 강하게 반발해왔습니다. 북한은 지난 2022년 6월 고위험국으로 재지정되자 북한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지원 방지를 위한 국가조정위원회 리정철 실장 명의의 담화를 통해 이것은 기구가 우리 국가의 이미지에 먹칠하고 정상적 발전 권리를 침탈하려는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에 노골적으로 편승한 부당한 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동맹국에 대한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북대서양 나토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회원국들에 대해 오는 6월까지 증액을 요구했는데요. 재산 소식은 윤국한 기자와 김영교 앵커의 대담으로 들으시겠습니다.
지난주 미국 백악관에 마이클 월츠 국가안보보좌관이 나토 회원국의 방위비 분담 문제를 거론했죠.
예, 그렇습니다. 왈츠 보좌관은 지난 2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한 달을 맞아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나토 회원국 모두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6월 개최되는 나토 정상회의 전에 국내 총생산 GDP의 2%를 방위비로 지출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With a war on their doorstep, the largest war that they're all extremely concerned about, but yet
왈츠 보좌관은 나토 동맹국의 3분의 1이 여전히 10년 전에 한 최소 2%의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2% 약속을 다 이행한 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거론한 5% 이행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1월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전에 나토 회원국들이 GDP의 2%가 아닌 5%를 지출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네, 2014년 당시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을 계기로 해서 나토 회원국 정상들이 나토의 지속적인 군사적 준비를 보장하기 위해 각국이 GDP의 2%를 방위비로 지출하기로 합의했었는데요. 각국의 지출 현황 대략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 나토 32개 회원국 중에서 8개 나라를 제외하고는 모두 2% 이상을 지출하고 있는데요.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폴란드로 4.12%고요. 미국은 3.38%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탈리아는 1.49%, 캐나다는 1.37%를 지출하고 있고요. 스페인이 1.28%로 비율이 가장 낮습니다. 월츠 보좌관은 누군가가 비용을 다 부담하지 않으면 다른 누군가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에는 다른 국내 우선순위가 있어서 부담을 더 할 수 없다며 유럽 동맹국들이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방위비 증액 요구는 나토에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닌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국들에도 방위비 증액 요구를 꾸준히 해왔죠.
그렇습니다. 앞서 이달 초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미일 정상회담에서도 일본의 방위비 문제가 언급됐습니다.
Japan is committed to double its defense spending by 2027 compared to my first term.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일본이 2027년까지 방위비를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대비 두 배로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요. 2020년 일본의 방위비는 GDP 대비 0.997%로 이를 두 배로 증액하게 되면 2% 수준으로 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Defense expenditures. It is not that we are told by the United States to do so. Japan on our own.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미국의 말을 듣고 방위비를 늘리는 것은 아니라며 일본은 스스로의 결정과 책임에 따라서 국방비를 늘려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미국과 소통하고 협의해갈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지난 2022년 일본 정부는 안보 전략을 개정하고 국방비를 계속 늘려갈 계획을 밝힌 이후 매년 방위비를 역대 최대치로 증액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한국은 2023년 기준 GDP의 2.8%를 국방비로 지출하고 있는데요. 타이완이나 호주, 중국, 일본 등 다른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과 비교해보면 꽤 높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2%대에 만족하지 않고 5%로 늘리라는 요구를 한 나토의 경우처럼 증액을 더 요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주한미군 주둔비용 증액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미국과 한국이 맺은 특별조치협정 SMA에 따라서 한국은 주한미군 주둔비용으로 2026년에서 2030년까지 매년 10억 6천만 달러를 부담하기로 했는데요. 당시 대선 후보였던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머니 머신이라고 부르면서 자신이 백악관에 있었다면 한국이 주한 미군 유지를 위해서 연간 100억 달러를 지불하게 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국방부 정책 차관으로 지명된 엘브리지 콜비 전 부차관부는 지난 2023년 11월 VOA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모든 동맹국들이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동맹국에 대한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와 관련한 소식 알아봤습니다.
매일같이 쏟아지는 뉴스, 뉴스들. 미국에서
President Joe Biden ending his run for re-election shocked
유럽에서
A Russian court Friday handed down its sentence against Evan
아시아에서
Brian Chen was on his way to the gym when the drill began.
중동에서
It was Israel's eighth attempt to assassinate Mohammed
아프리카에서
This is the Zohar Foundation. A place where more than
급변하는 세계 정세 속에 시시각각 벌어지는 뉴스, 뉴스들. 뉴스 따라잡기는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 배경을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그는 특히 이 기간 이라크 안정화 작업에
또 화제가 되는 인물, 궁금한 인물도 소개해드립니다. 뉴스 따라잡기는 매주 금요일 밤과 토요일 아침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끝으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북한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12도에서 영상 4도, 최고기온 영상 2도에서 영상 18도입니다. 지역별로 보겠습니다. 평안남도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평양 안주 오후 한때 눈 내린 곳 있겠습니다. 평양 영도에서 12도, 안주 영도에서 9도, 남포 영상 1도에서 12도입니다. 평안북도 오전에 맑다가 오후에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신의주 영하 2도에서 영상 10도, 수풍 영하 5도에서 영상 10도, 강계 영하 10도에서 영상 9도입니다. 황해남북도 경기도 지역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해주 용현 오후에 맑겠습니다. 해주는 영상 2도에서 11도, 용현 1도에서 11도, 개성 오전 한때 비 오겠습니다. 영도에서 10도입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 맑거나 구름 많겠습니다. 함흥 맑겠습니다. 영하 1도에서 영상 18도, 장진 구름 많겠고 영하 10도에서 영상 5도입니다. 해산 오전에 구름 많겠습니다. 오후에 흐리겠습니다. 영하 12도에서 영상 7도. 원산 오전에 구름 많고 오후에 맑겠습니다. 영상 4도에서 15도입니다. 함경북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청진 영하 1도에서 영상 10도, 선봉 0도에서 영상 12도, 삼지연 영하 6도에서 2도입니다.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 맑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에서 하루 종일 1에서 2.5m, 먼바다에서 하루 종일 1에서 3m를 일겠습니다. 서해 오전에 구름 많겠고 오후에 맑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에서 하루 종일 0.5에서 1m, 먼바다에서도 0.5에서 1m로 하루 종일 일겠습니다. 잠시 뒤 VOA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새벽 4시부터 시작되는 VOA 아침 방송 청취를 위해 단파 7465, 9575, 9800kHz로 주파수를 맞춰놓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린 출발 뉴스쇼 진행의 장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7일 캐나다와 멕시코에 유예했던 25% 신규 관세를 계획대로 시행하고 중국에는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통해 마약이 여전히 멕시코와 캐나다를 통해 매우 높고 용납할 수 없는 수준으로 유입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런 마약의 상당 부분, 특히 펜타닐 형태의 마약은 중국에서 제조돼 공급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이 문제가 해결되거나 심각하게 제한될 때까지 3월 4일에 발효될 예정인 대캐나다 멕시코 관세는 그대로 시행될 것이라고 적은 뒤에 중국에도 같은 날 추가 10% 관세가 부과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와 접한 남쪽 국경과 캐나다와 맞닿은 북쪽 국경에서 불법 이민자와 마약 성진 통제의 펜타닐이 대량 유입되고 있고 펜타닐 원료를 중국이 비밀리에 공급하고 있다고 비판해왔습니다. 이를 근거로 중국산 모든 제품에 기존 관세에 더해 10% 추가 관세를 지난 4일부로 부과했습니다. 캐나다와 멕시코산 제품에는 25%, 캐나다산 에너지에는 10% 신규 관세를 발표했다가 각국 정상관 통화 이후 시행을 유보한 상태입니다. 중국은 지난 10일부로 미국산 일부 제품에 최고 15% 보복 관세를 발효시켰습니다. 석탄과 액화천연가스 LNG 등 8개 품목의 15%, 원유와 농기계, 고배기량 자동차, 픽업트럭 등 72개 품목에는 10% 세율을 추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 트루스 소셜 게시글에서 또한 4월 2일 상호관세 조치도 변함없이 시행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상호관세는 미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거나 비관세 장벽으로 비용 부담을 주는 모든 나라에 동등한 수준의 관세를 매기는 내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3일 상호관세 관련 대통령 메모에 서명했고 이에 따라 미 무역대표부 USTR과 상무부가 국가별 실태를 조사하는 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 트루스 소셜에서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다고 밝히고 미국의 신의 축복이 있기를 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 미국 러시아 외교당국 간 회담이 27일 튀르키예 이스탄불 주재 미 총영사 관저에서 열렸습니다. 타스 통신을 비롯한 러시아 매체들은 이날 회담 종료 소식을 알리면서 논의 사항과 결과에 대한 언론 브리핑이 없이 마무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양국 대표단에 누가 참가했는지 등에 관해서도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타스에 따르면 이날 회담은 러시아 대표단이 미 총영사 관저를 방문하는 형식으로 6시간 반 동안 진행됐습니다. 이번 회담에 관한 미국 정부의 발표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이번 회담 의제에 관해 미러 양국 대사관 정상화 문제를 논의하게 될 거라고 전날인 26일 밝힌 바 있습니다. 앞서 크렘린궁은 이번 2차 회담이 전문가 수준의 대화 채널이 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27일 브리핑에서 러시아 외무부와 미 국무부 사이에 접촉 재개, 대사관 업무 등에 관한 협의가 외교정책 전문가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2차 회담은 지난 18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린 미러 장관급 회담 이후 9일 만에 진행됐습니다. 장관급 회담에서 미러 양국은 양국 관계 정상화, 우크라이나 종전을 위한 고위 협상팀 구성, 전후 우크라이나 재건 공조, 향후 지속적 협력 등 4개항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이 2차 회담 의제로 설명한 대사관 정상화는 4개 합의사항 가운데 첫 번째 항목에 속합니다. 합의사항 두 번째 항목인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문제에 관해 앞으로 협상이 쉽지 않을 거라고 27일 러시아 측은 밝혔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 결정이 쉽고 빠를 거라고 기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협정을 맺기까지 갈 길이 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러시아 측의 발언은 미국의 전망과는 결이 다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4일 우크라이나 종전협상 진행 상황에 관해 몇 주 안에 끝낼 수 있을 것 같다면서 그렇게 하고 싶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27일 브리핑에서 우크라이나 점령지 고수 의사도 재확인했습니다. 크름반도와 도네츠크, 루안시크, 자포리자, 헤르손 등 러시아 당국이 병합 처리한 곳들에 관해 러시아 연방의 일부가 된 영토는 우리나라 헌법에 기재된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 분리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란의 드론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연관된 중국 홍콩 기반 6개 기관을 제재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태미 브루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오늘의 조치는 이란 기업 피슈타잔 카보시 고스타르 보시라가 해외 공급자로부터 조달망을 재건하고 핵심 부품을 계속해서 얻으려는 노력을 저지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중국 드론들이 일본 남서부 인근에 출현해 전투기를 출격시켰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세계뉴스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새벽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오전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전해드리는 VOA 아침 방송은 단파 7465, 9,875, 9,800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490, 11,51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7,465, 9,800, 11,57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